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섭리 가운데 역사해 주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비록 그에게 부족하고 어렵고 곤란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자신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깊이 숙고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때때로 참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영혼의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고 우리의 삶의 곤란함도 우리가 참 뛰어넘기 힘든 그런 어려운 순간들 우리가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좀 이런 영적인 곤란함과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그런 어려움들을 분명히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속히 이끌어주지 아니하시고 어려운 때를 지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또 절망적인 생각 가운데서 낙심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자신의 부족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너무 교만하고 우리의 주장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의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항상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도 헤아리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유익하고 선한지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과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성숙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의 그 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쉽게 불신앙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오랜 시간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확신으로 인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계시를 주셔서 그의 영혼을 한 걸음 더 성숙시켜 주십니다. 그는 점진적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섰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들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걸음에, 한 번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조급하거나 교만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괴롭히거나 불신앙으로 미끄러져 뒤로 물러나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그런 성향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온갖 불평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교만하고 헛된 자만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내 속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쓰일만한 겸손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준비될 때 하나님은 그의 영혼의 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높아지기 전에 먼저 낮아져야 합니다. 스스로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낮아진 겸손한 심령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빨리 다가오고 하나님의 뜻이 빨리 깨달아지고 그의 영혼은 빨리 치유받게 되고 그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에서도 그런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7장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그런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을 주셨을 때에 그는 자신의 삶에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원리들을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삶에서 행하였던 가장 큰 실수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그가 오랫동안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것이 아니라 오직 사라를 통해서만 내가 너에게 준 이 약속을 이루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내 사래는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례를 향한 이 아주 큰 말씀들이 놀라운 말씀들이 여기에 여러 번 나타납니다. 즉 사라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도 열국의 어머니, 많은 열왕의 어머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두 번씩 거듭거듭해서 나오고 있고 이 사례를 통해서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을 앞에서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그 존재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로서 그렇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쓰임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서만 말씀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할례의 언약을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 15절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례도 이름을 사라로 바꾼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격을 두고 사례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언약을 주셨을 때, 아, 하나님이 나에게 자손을 주시고 그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가 그것을 굳게 믿고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가 영적인 이해가 더 넓어져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계명은 나에게 주신 아내와 함께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구나. 즉 자손은 아내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 아내를 통해서 이것을 하실 것이다 라고 그의 영적인 이해가 그렇게 넓어져서 진리를 분명하게 알고 그 위에 굳게 서 있었다면 굳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었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헤아리지 못하여서 그와 그의 아내가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은 반드시 너의 아내인 사례를 통하여서 그 일을 성취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심으로 아브라함의 생각이 다른 것으로 가지 않고 분명히 자신의 가정 사라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의 영적인 이해를 높여 주시고 그에게 큰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과 동일하게 사라의 이름도 열국의 어미 민족의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이 받게 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아브라함 자신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라도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로서 함께 그 유업을 얻고 함께 누리고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믿음의 동반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자기의 아내인 사라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이전에 아브라함이 행하였던 모든 부족한 행동들과 그의 이해를 고쳐주시고 올바른 이해에 도달하게 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더 가깝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이해와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어떤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자신들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자기와 자기의 아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밝혀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사회적인 관습은 자신들의 환경을 따라서 여자를 동일한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고 아내를 남편의 부속물이나 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민족과 사회 속에 존재했습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한국 사회도 그러했고 여러분, 참으로 이 부부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인류의 역사는 한 번도 완전한 이해에 도달한 적이 없고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에서만 이 원리가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뚜렷하게 그들의 삶의 기준으로, 삶의 방식으로, 양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대 세계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고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의 삶에서는 여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여자들의 인권이 신장되었고 모든 어리석은 관습이 타파되었고 특별히 남편된 자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900년대 초반에 한국 사회에도 그런 관습이 만연했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들만이 자신들의 삶에서 자기가 만약에 처벌 두고 있었다면 그 처벌 내어보내고 그 여자의 삶을 책임져주고 자기는 하나님이 맺어준 그 아내와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꾸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숱하게 읽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중세나 근대나 참으로 복음을 깨달아 알고 있었던 나라와 그리고 사회에서는 참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이 모든 사회의 법제를 바꿀 수 없다 할지라도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이와 같은 신앙의 원리가 그들의 삶을 통하여 구현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도 이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서 1세기의 사도 베드로가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유업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믿는 자들의 삶에서 믿는 자들의 가정에서 존중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사회의 악행을 멈추게 하고 진정한 행복의 한 모습을 가정에서 성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전서 이 3장 말씀을 보면 이 말씀 남편들에게 주는 말씀 전에 앞절에서는 아내들에 대한 권면이 나오는데 사라도 자기의 남편을 주라 부르며 그녀가 남편에게 복종하였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만 이걸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둘 다에게 이 가정의 원리를 가르치고 사라는 자기의 남편에게 복종하며 주라 부르며 진심으로 남편을 존경했고 또 아브라함도 자기의 아내 사라를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삶의 성숙함이 그들의 삶에 나타났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의 성숙이 그들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들이 젊을 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삶을 살면서 노년이 되어서 비로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원리를 따라서 둘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돕고 배려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으로 성숙해서 갔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실망하고 그리고 상처를 주고 아픈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가면서 더욱더 자기의 부족함을 더 많이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남편을 존중하고 아내를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서 구현되어야 되고 그것을 경험해야 되고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성도의 믿음의 성숙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젊을 때는 참 자기의 아내의 그 젊음과 아름다움 때문에 그녀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지만 노년이 되어서는 다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관계로 굳어져서는 안 되고 젊을 때의 사랑보다 노년의 사랑이 더 깊고 그리고 더 아름다운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남편 된 자들과 아내 된 우리 자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의 남편과 가족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교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내 몸에서 날 자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아내 사례를 통해서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한층 더 견고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인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구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보인 반응을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 가운데 있었는가? 우리가 이렇게 회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사례의 이름을 사라로 고쳐주시고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겠다고 민족의 열왕이 그녀에게서 나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뭐 크게 큰 소리로 웃은 것이 아니고 그가 속으로 웃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90살인데 어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한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도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경외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의 마음 가운데에 그게 정말 가능한 것일까라고 회의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생겼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불신앙은 아니지만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라고 마음의 한편에서 의심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일관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의지도 연약하고 우리의 지식도 부족하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뜻대로 그렇게 이끌어 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이 마음과 생각을 우리도 분명히 할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내적으로 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무조건적으로 맹신하는 그런 신앙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만 자신의 상태를 볼 때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지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백세인데 백세된 사람이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나는 들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사라는 90살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런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생각이었습니다. 그 대신에 아브라함이 입으로 한 말은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회의와 의심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런 상태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상태를 불신앙이라고 그를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갈등하고 있을 때에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의심을 책망하면서 그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는 육신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그가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니라 내가 사라를 통하여 정녕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의 이름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분명히 그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 그것을 행하실 것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할 것이라는 데는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런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그를 세워 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을 굳게 믿을 수 있도록 그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사랑 넘치는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웃음이라는 뜻도 있고 그가 웃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심중에 웃었다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결코 기쁨으로 웃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라고 회의 속에서 웃었지만 의심의 웃음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의심의 웃음을 아니라 내가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이고 그 아들이 너에게 웃음이 될 것이다. 내가 지금은 의심 가운데 웃고 있지만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너는 기쁨으로 웃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언어유희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그가 의심 가운데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며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그 기쁨 가운데 내가 웃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의심하거나 회의에 빠지거나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이 인간적인 연약함 가운데서 그런 의심과 회의 속에 있을 때 그들을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자하시게도 그들이 속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1년 후에 태어날 것을 약속해 주심으로 그를 모든 의심에서 구해주시고 확신으로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약점을 우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많은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때문에 갈등을 겪고 의심을 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보려고 몸부림치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들은 아브라함처럼 의심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입을 굳게 지키고 마음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때로 화를 내고 불평을 하고 불신앙의 말들을 쏟아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빨리 실망하고 빨리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고 빨리 불신앙의 길로 달려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아주십니다. 그리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로 하여금 겸손을 배우게 하셔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금방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이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에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 참으로 조급함으로 하나님을 의심하며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은 그 가운데서 다시 조금 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을 바라보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고하고 주님께 맡길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와 기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였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우리를 지겹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화를 내면서 불신앙의 말들을 하면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면서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불안과 의심을 보시고도 그를 책망하거나 그를 그냥 두시지 않고 인자하신 말씀과 약속으로 그를 기쁨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은 것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 때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을 때에 23절 말씀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에서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떠나시고 떠나가시자마자 그는 당장 그날 자신과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고 그리고 자기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였다는 말씀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즉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즉시 순종한다는 것은 그가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서 빨리 해치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 속에서 의심하던 그의 마음이 치유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였고 그가 100세가 되었고 자신의 아내가 90세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그 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그가 굳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날에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더디 늦게 꾸물거리면서 마지못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완관신령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참으로 우리가 이런 고통을 오래 당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빨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오랫동안 염려와 불신앙의 근심 속에 버려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심에서 확신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발걸음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먹구름이 빨리 걷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그런 걸 보지 않습니까? 먹구름이 쉽게 드리워져서 땅이 온통 캄캄하지만 어느 순간에 하늘에 구름이 뚫리고 햇볕이 내려오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고 상쾌하게 합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의심의 먹구름을 빨리 걷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영광의 빛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비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발휘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4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악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신의 마음을 믿음 안에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저를 의지하고 참으로 그를 참아 기다리고 여호와를 기대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심에서 확신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모든 불안과 의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기쁨으로 인도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의심의 웃음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의 웃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와 같은 믿음, 이와 같은 신앙의 태도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